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RBK는 12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이 곧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아무르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향할 것으로 추측 보도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내가 보스토치니에 도착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르비케는 김 위원장이 13일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12일 오전 김 위원장이 연해주에 도착해 러시아의 환영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0일 전용 열차편으로 평양을 떠난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군악대의 연주를 받으며 열차에서 내린 뒤 레드카펫을 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연해주 주지사는 김 위원장이 흰색 커다란 의자에 앉아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 등 러시아 관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브라디보스토크 분기점을 지나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과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동결돼 있던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에 대한 제재를 면제 조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해당 제재 면제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의 석방이 합의됐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인 지난 주말 이 제재의 면제를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원화로 예치돼 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카타르로 송금할 수 있게 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자금은 이란이 과거 한국의 원유 수출 대가로 받은 것으로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해외 금융기관과 이란 간 금융거래가 막히면서 한국에 묶여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의회에 통보한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 자금은 의약품 구매 등 인도주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한국 내 해당 동결 자금을 카타르 중앙은행으로 보내는 업무에 관계된 한국, 카타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소재 은행에 적용됩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 이번 합의로 이란에 수감 중인 미국인 5명이 이르면 다음 주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서방에 대항하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동방경제포럼 연설에서 오늘날 서방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은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 아래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발전이 서방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중국의 발전을 늦추려는 서방의 시도는 너무 늦었으며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놀라운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포럼에 참석한 장궈칭 중국 부총리와 회동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1일 루스템 우메로우 신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우메로우 장관의 임명을 축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메로우 장관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전장에서 즉각 필요한 것과 장기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다음 주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릴 예정인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 의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앞으로 계속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리비아 동부를 강타한 강력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당국자가 12일 밝혔습니다. 히켐 치쿠아트 리비아 동부 민간 항공부 장관 겸 비상위원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데르나시의 상황이 매우 처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신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방문에 군부 실세들을 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을 무기 거래의 최종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 지역에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군부 실세들이 대거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군사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0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수행단엔 최선희 외무상과 함께 군 서열 1위와 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포함됐습니다. 또 박태성 당 비서와 김명식 해군사령관, 김광혁 공군사령관,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도 수행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용 당 비서와 박훈 내각 부총리 등도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수행단의 면면은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때와 달리 김 위원장이 이번 방러가 갖는 군사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2019년 4월 김 위원장 방러 당시엔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등 외교부문 인사를 중심으로 수행단이 구성됐었습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12일 새벽에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부 인원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할 때 북러 간 무기 거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태성 당 비서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위해 설치한 국가비상설 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해군사령관이 김명식과 함께 북한이 무기 거래로 러시아로부터 챙길 수 있는 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확보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아울러 북러 간 연합훈련이 이루어지면 해군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춘용은 북한이 반대급부로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재래식 포탄 등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김 위원장의 최근 군수공장 시찰 때 수행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와 탄약 지원,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군 정찰위성, 전략무기 개발 기술 대북 전수, 북러 합동훈련 등 세 갈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박정천이 같은 경우는 재래식 무기, 포병, 탄약, 그리고 리병철은 전략무기 담당이고요. 그리고 해군사령관이 갖대는 것은 최근에 잠수함 기술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또 만약에 연합훈련이 이루어진다면 해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그런 인원들이 다 포함이 됐고요.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수행단의 면면을 공개함으로써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러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외교적 행보라는 게 홍 박사의 설명입니다.
장기적인 군사협력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비공개화되거나 은밀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식적인 외교 의전 형식을 빌려서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상회담 형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공식화하는 의미를 오히려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북러 정상회담은 외교적인 메시지도 포함된 군사협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행단의 오수용 경제부장과 건설 담당 박훈 내각 부총리, 한광상 경공업 부장이 포함되면서 북러 정상회담 테이블에 경제협력과 식량 지원 문제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박훈 부총리는 건설을 담당하고 있어 노동자 송출 논의가 우려된다며 한광상 경공업 부장의 경우도 노동자 송출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교역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경제난이 심화된 북한이 러시아에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특히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하고 주요 고지 점령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안이긴 한데 이걸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자원일 가능성이 높다. 식량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급 자족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러시아는 북한에 부과된 유엔 제재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동방경제포럼 행사 이후 수일 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우리는 북한 동무들과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러가 무기를 거래할 경우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는 미국의 경고에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을 포함한 이웃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고가 아닌 양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양국 관계와 영내, 글로벌 무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회담 후 공식 만찬이 이어지겠지만 기자회견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참여했던 러시아가 이를 어길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 위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며 러시아가 그런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 때문에 북한 군부 인사들이 대거 수행단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군사협력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김 위원장이 이번 방문은 대미 공동전선 차원의 상징적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범 국가고 북한도 못지않게 불량 국가로 찍혀 있는데 미국 주도의 세계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그런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상징성. 그렇기 때문에 안보와 군사 쪽에 인사들이 많이 간 거죠.
한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한국이 원할 경우 김 위원장의 방러 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모스크바엔 한국 대사관이 있고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한국은 러시아의 교역 파트너이고 양국은 동북아와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을 무기 거래의 최종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방위 산업을 지원할 원자재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방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여러 종류의 군수품을 북한으로부터 상당량 공급받는 점증하는 무기 이전 관계를 매듭짓기 위한 일련의 양국 대화에서 다음 단계이자 어쩌면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can only be seen as the next and maybe final step in a series of convers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박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된 미한동맹 70주년 기념 대담 행사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잠재적 거래에는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도움이 될 원자재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양국의 이런 도발과 무모한 안보리 결의 무시 행위에 맞서 국제사회는 단결돼 있다며 영내에서 북한 등이 제기하는 도발은 미국과 한국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s united against such provocations and reckless disregard of the security.
이어 북한의 공격적인 태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고 충돌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화의 결과를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고 긴장 유발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분명히 밝혀왔다며 안타깝게도 북한은 대화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런 침묵에도 우리는 계속 북한과 접촉하고 북한 정부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관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적절히 대응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북한 정권이 계속하고 있는 선택은 매우 걱정스럽다며 안타깝게도 북한은 외국의 영향력이 김정은 유일 권력을 약화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 세계와의 단절을 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we see happening in Pyongyang and the choices the regime continues to make are deeply troubling.
이런 폐쇄적 모델, 즉 국제적 개입을 꺼리고 군사력 개발에 계속 우선순위를 두는 건 경제 침체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초래했고 북한을 절박한 전략적 코너에 몰아넣어 정권 지지자 수를 줄이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역내 두 파트너, 즉 러시아, 중국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북한, 즉 김정은의 행동은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서명한 여러 무담보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하고 자신들이 서명한 유엔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 현 정부의 동맹 관련 조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군사 부분에서 미국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연합군사훈련 재개 결정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So having strategic assets like nuclear capable bombers or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그러면서 핵폭격기나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 육해공에 다시 전개하는 건 미국의 존재감, 즉 미국이 확장 억제를 통해 한국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확실한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실제 억지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대해 불법적인 무기 거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고립된 국가들 간의 의존을 훨씬 넘어서는 국제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 당국자는 김정은이 수일 내로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나토 당국자는 11일 북러 정상회담이 공식화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잠재적 무기 거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러한 거래는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략적 실수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지원 의지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음 주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이 다시 회동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만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공조 방안 등을 논하는 임시 협의체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1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수일 내 러시아에 올 것이라고 밝혔고 같은 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곧 러시아를 방문해 회담한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이 지난 4일 재개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겁니다. 한편 유엔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react to any of the developments as they come. Obviously, meetings of the Security Council are decisions.
파르아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은 회원국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의 절박한 처지를 보여준다면서도 민감한 군사 경제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거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두 정상의 어떤 논의도 유럽과 아시아 안보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아직은 북러 연대에 과도하게 밀착하지 않는 중국의 셈법이 관건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마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고립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협력하려는 두 왕따 국가의 만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킨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국제적으로 소외된 두 정상이 서로에게 지원을 구걸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러시아와 북한 두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고립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es, essentially we're talking about two pariah states that have realized they're quite isolated.
신킨 연구원은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국제적인 대응 조치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모든 종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협력은 국제사회의 인식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도움을 바라는 러시아의 간절함을 지렛대로 사용해 국제적 관심과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에 그것을 기꺼이 제공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군비통제비확산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정책국장은 북러 정상 간 만남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면서 특히 이것은 러시아의 절망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is is, it's a sign of desperation, particularly from Russia.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 부국장을 역임했던 에라스 국장은 이날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러시아 정부로서는 북한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우방이라는 사실이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일 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동방 경제 포럼을 계기로 무기 거래 등 군사 공조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진전시킬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인력과 식량,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뮤얼 웨스 우드로 윌슨 센터 냉전 연구원은 BOA와의 화상 통화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원하는 것은 명백히 추가적인 포탄 공급이라며 로켓이나 전차용 포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용 포탄 등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을 지낸 웰스 연구원은 북한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근 여러 차례 실패한 위성 발사와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교한 능력을 비롯해 핵잠수함의 최신 기술 등 첨단 무기 분야의 기술 이전을 러시아에 요청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y need, but the speculation is very strong that they
아울러 북한의 매우 부족한 식량과 원자재 등도 북한이 원하는 논의 주제에 확실히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확보해 진전 속도를 배가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방과 경제 문제를 협력 가능한 주요 영역으로 꼽으면서 특히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확대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d called back some of their workers recently, but they may want to enhance.
북한은 정권을 위한 외화 수입을 가져다 줄 해외 파견 노동자 규모를 늘리고 싶어 할 것이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북한 건설 노동자들을 비롯한 여러 인력을 공급받길 원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토마스 신킨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두 번째 대면 회담은 첫 정상회담보다 영내 안보와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서 어떤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우 심각히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kind of meeting where nothing good comes from it in terms of the
신틴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기 위해 로켓과 폭탄을 확보하는 것이나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상황 모두 국제사회 전체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무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다음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러 간 밀착이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뮤얼 웨스 전 부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영내 자유 민주 진영이 전례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Most prominently, this includes, of course, a dramatically strengthened relationship with Australia and Japan.
호주와 일본이 방위 협력을 극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역사 갈등으로 오랜 기간 진전에 어려움을 겪던 일본과 한국도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이 영내 다자 간 군사훈련에 정기적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인도도 미국과 일본, 호주와 함께 사자 안보 협의체 쿼드 활동을 늘리는 것은 모두 러시아의 노골적인 우크라이나 침략과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기인한 새로운 진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이 함께 모여 적극적으로 안보 협력에 참여하고 국내 일부 반대 여론을 조율하려 노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중러 연대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며 미한일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은 미한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북중러 3국 연합군사훈련 가능성이 보도된 이후 중국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미묘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And I think the Chinese position has been very interesting. It's quite nuanced and
중국과 이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해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높은 수준의 무기와 다량의 포탄을 보유한 중국이 아닌 북한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중국이 러시아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적당한 우호적 관계를 보이긴 하겠지만 북중러 3국이 한 몸처럼 국제사회에 비칠 수 있는 연합군사훈련 등 군사협력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뮤얼 웨스 전 부회장은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모두 매우 조심스럽게 중국을 북한과 러시아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 같은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find the middle way and I think intelligent policymakers in the West who
웨스 전 부회장은 중국은 북러 협력에 완전히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수준일 것이라면서 북러와 달리 중국 경제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제 무역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고위 당국자를 중국에 파견해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으려 노력을 기울인 것은 훌륭한 정책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도 영내에서 중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50년, 100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a very important question for the next 50 or 100 years.
에라스 국장은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서 러시아, 북한과 협력하거나 때로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북러와 단순히 분리하는 것으로 문제를 축소해서는 안 되며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적절하게 경쟁자 또는 협력자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 차관보가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툴루이 차관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고 상업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정부, 기업과 학계 파트너들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툴루이 차관보는 11일부터 1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과 만나 주요 7개국의 우선순위와 양자 간 협력,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글로벌 식량 안보와 공급망 강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업계 대표와 학계 인사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과 기회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변인실은 툴루이 차관보가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 있는 동안 정부 대표와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 만나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의 협력, 투자,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기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툴루이 차관보의 일본, 한국 방문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영변 핵단지에서도 주요 시설의 가동과 건설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1일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개막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면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갱도 인근과 지원시설에서 활동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설 내 여러 곳에서 건설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와 방사화학실험실에서의 폐기물 처리 또는 유지보수 활동 조짐을 관측했으며 원심불리기 농축시설과 부속시설의 가동 징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는 일부 건물이 개조되고 건물이 새로 건설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검증이 중단된 상태며 IAEA는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지난달부터 시작한 오염처리수 방출에 대한 일본 측의 실시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도쿄전력이 IAEA에 보고하는 데이터는 예상 수준 이내라면서 최근 발전소 인근 해수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의 운영 제한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방류기간 IAEA의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확인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방출 설비 결함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중국이 오염처리수 해상 방류를 반대하며 지난달 24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바다에서 생산한 소금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고 우려한 일부 중국인들이 러시아 소금광산에서 생산한 소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11일 시작돼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IAEA 정기이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북한의 핵 안전조치 이행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살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유엔 등 국제기구의 북한 내 활동과 협력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에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북한의 국경 일부 개방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공동체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유엔 국가팀 관계자의 북한 복귀는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의 언급은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 국경이 봉쇄된 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현지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살몬 보고관은 국경 개방에 따라 중국 등 해외에 구금된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이 임박한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은 고문 방지 협약에 명시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근거해 강제 송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과 학대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다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여기엔 열린 대화와 투명성, 정보 제공, 모든 수준에서의 대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특히 창의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탈북민들을 북한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탈북민들이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상태에서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그들의 동의와 의지가 필요하고 한국과 다른 국가들, 유엔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 강제 송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냐는 질문엔 깊은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확실한 정보가 입수되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중국 지도부가 올바른 해결책을 도출할 것으로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많은 활동을 진행 중이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공개 회의가 개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17일 미국과 한국, 일본, 알바니아의 요청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인권, 평화, 안보 간 연결고리를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4일 한국을 찾아 한국 정부 당국자와 탈북민단체, 납북자, 미 귀환, 국군 포로 가족들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인권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뉴욕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들에게 소장을 전달하려던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유족의 새로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소장 수령을 거부하는 평양의 외교 당국 대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우편물을 보냈지만 결국 반송 처리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의 대북 소장이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적군파 테러 피해자의 소장 송달을 맡은 국제 우편물 서비스 페덱스의 운송 현황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11일 최종 운송 불가 판정을 받고 현재 워싱턴 DC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배송 경로를 추적해보니 해당 우편물은 지난 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을 출발한 뒤 다음 날인 8일 배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8일 배달이 연기됐으며 주말을 넘기고 11일 다시 시도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로선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우편물이 북한 대표부에 전달되지 못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페덱스가 더 이상 배송을 시도하지 않고 반송 처리한 사실로 미뤄 북한 대표부가 수신을 거부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5월 30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은 지난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 아비브 로드 공항 구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26명을 숨지게 하고 8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에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최초 지난해 7월 소장 원문과 한글 번역본, 소환장 등을 담은 우편물을 평양으로 발송했지만 이 우편물은 미국을 떠나지도 못한 채 워싱턴 DC 연방법원으로 반송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 국무부에 소장 전달을 공식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국무부는 지난 2월 미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사법 문건 전달을 포함해 북한에 정상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등의 소장을 대신 송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 측은 북한 대표부에 직접 우편물을 보내는 방안과 더불어 북한 정권이 사용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X, 구 트위터 계정의 피소 사실을 통지하고 동시에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광고를 통해 소송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우선 북한 대표부에 소장 전달을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 X를 통해서만 소송 내용을 알리도록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조만간 우리 민족끼리의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알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며 소장이 전달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할 경우 재판부가 소장 전달 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우체국을 통해 보낸 우편물도 최근 반송된 사례가 있어 소장을 포함한 우편물을 북한에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부를 통한 소장 송달까지 막히면서 북한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소장을 공식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미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통해 북한에 배상 책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공식 재판 절차에 돌입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소장 송달 방법을 고심하는 대북 소송인은 적군파 테러 피해자 외에도 더 있습니다. 앞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시와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은 각각 지난 2020년 미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소장은 북한 측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또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가족 등 116명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납포 당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1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했는데 마찬가지로 소장 송달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미 지난 2021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또 다른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의 경우 아직 북한에 최종 판결문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최종 판결문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돼야만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예방접종 물량이 또다시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예방접종 캠페인 실시 이후 현재 남아있는 것은 소아마비 백신이 유일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예방접종 물량이 없다며 추가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8일 유니세프의 추가 대북 지원 물자 반입 계획과 백신 재고 현황에 대한 BOA의 질문에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최근 북한에서 시행된 면역 캠페인에 따라 어린이 약 53만 3천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소아마비 백신을 제외하고 북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백신이 완전히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22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지원 물자가 반입되지 못하면서 백신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북중 간 철도 운행이 일시 재개된 지난해 11월 결핵용 BCG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비형 간염 등 혼합 백신을 북한에 보냈고 지난 3월 예방접종 시기를 놓친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백신 114만 회분을 접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또다시 발생한 백신 부족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백신을 반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홍역과 풍진 등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을 포함해 모든 백신의 추가 재고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일상적인 예방접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실시간 전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평안남도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6도, 안주 최저 18도, 최고 26도, 남포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오전에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5도, 최고 27도, 중강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최고는 26도, 강계 최저 13도,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도 흐리고 비 소식 있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용현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31도, 개성 최저 21도, 최고 26도, 사리원 아침 최저 기온 19도,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겠습니다. 함흥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은 25도. 장진 아침 최저기온 1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 해산 최저기온 11도, 최고 23도. 원산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전 지역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 16도, 최고 23도. 선봉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최고 24도, 삼지연 아침 최저기온 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1.5m,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에서 1m, 오후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수단군과 신속지원군 사이에 전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고 그 기간 동안 무의미한 폭력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Millions of people have been displaced. Civilians have been shot dead in the street. Children have been orphaned, forcibly recruited.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거리에서 민간인들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어린이들은 고아가 되며 강제 징집되고 폭력의 대상이 되고 여성들은 잔인하게 강간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로 인해 식량과 물, 의약품, 기타 필수품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속지원군과 연합민병대가 서부 다르푸르에서 지속적인 잔혹행위를 했다는 믿을만한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집단학살을 상기시키는 이러한 잔혹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And we're gravely concerned about the risk of further conflict in North and Central Darfur.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부와 중부 다르푸르에서 분쟁이 발생할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엘파셔 인근에 신속지원군과 관련한 세력이 증강돼 이 지역의 비아랍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경을 넘어 차드로 가는 것을 포함해 다르푸르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을 막는 수단의 무장 세력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인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우리 모두는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국제인도법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수단 국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최대 기부국으로서 수백만 명의 국내 피난민들과 인접국으로 도망친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관료주의적 장애물과 다른 장벽들이 구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call on Sudanese authorities to expedite visa approvals for humanitarian worker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수단 당국에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요원에 대한 비자를 신속히 승인하고 수단 전역에서 인도주의적 물품과 인력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인도주의적 상품과 장비의 수입을 촉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모든 수단군과 신속지원군에게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고 수단 국민들의 고통을 끝낼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에 대한 수용 가능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며 평화를 하루 더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일본이 타이완에 방위성 직원을 파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타이완 군과의 소통과 정보 수집 개선을 위해 일본 타이완 교류협회 타이베이 사무소에 방위성 직원 1명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에 잘 아는 소식통 1명은 타이완이 그동안 현역 방위성 관리에 파견을 요청해왔다며 이번 직원 파견은 타이완 지지를 표명하는 일본 정부의 상징적인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의 일본 타이완 대사관 역할을 하는 교류협회 타이베이 사무소에는 현재 퇴역한 자위대 장교급 한 명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타이완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일본 타이완 교류협회 타이베이 사무소를 통해 양국 관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타이완과 비정부 관계만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새로운 일본 방위성 직원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일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12일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억류된 직원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니제르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들에 대한 고문 역할을 하는 선출직 직원이 지난 8일 니제르 보안군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첫날부터 우리 영사관은 영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니제르 보안군에 체포된 직원을 비롯한 고문은 전 세계 442명이 있으며 이들은 프랑스 국외 거주자들의 직업과 학교, 사회보장, 그 외 다른 사안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프랑스 대사관과 영사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데타로 집권한 니제르 군부는 지난달 경찰에 자국 주재 프랑스 대사에 추방 명령을 했습니다. 니제르 군부는 지난달 31일 실뱅 이테 프랑스 대사와 그 가족의 비자를 취소했고 경찰에 추방을 지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니제르 군부는 이테 대사가 니제르 새 외교장관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 니제르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프랑스 대사가 니제르에 계속 머물 것이라며 가족과 함께 대통령궁에 억류된 바줌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RBK는 12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이 곧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아무르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향할 것으로 추측 보도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내가 보스토치니에 도착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르부케는 김 위원장이 13일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12일 오전 김 위원장이 연해주에 도착해 러시아의 환영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열차편으로 평양을 떠난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군악대의 연주를 받으며 열차에서 내린 뒤 레드카펫을 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동결돼 있던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에 대한 제재를 면제 조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해당 제재 면제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의 석방이 합의됐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인 지난 주말 이 제재의 면제를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원화로 예치돼 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카타르로 송금할 수 있게 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자금은 이란이 과거 한국의 원유 수출 대가로 받은 것으로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해외 금융기관과 이란 간 금융거래가 막히면서 한국에 묶여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의회에 통보한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 자금은 의약품 구매 등 인도주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한국 내 해당 동결 자금을 카타르 중앙은행으로 보내는 업무에 관계된 한국, 카타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소재 은행에 적용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서방에 대항하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동방경제포럼의 연설에서 오늘날 서방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은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 아래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중국의 발전이 서방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중국의 발전을 늦추려는 서방의 시도는 너무 늦었으며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